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7월 22일 월요일. 예수님의 해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이를 바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소수의 무리에게 주셨다. 마가복음 4장 13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이야기 세부 사항들이 의미하는 외적 요소들을 밝히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다. 그분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이야기는 현실 세계를 말해주지만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과 연결된 것은 아닌 엄밀하지 않은 풍유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리킨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한다. 땅이 다르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해석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모든 종류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다. 길가로 표현된 토양은 딱딱하고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간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돌밭은 토양이 매우 얕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얕은 헌신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시키신다. 가시떨기 밭은 거기 뿌려진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린다. 이것은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다. 한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자라서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돌밭과 가시로 막힌 땅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다. 예수님은 돌밭 같은 땅의 청중을 설명할 때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핍박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일시적인 제자일 뿐이라는 대조적인 요소를 말씀하신다.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이와 반대이다. 그들은 시련 때문이 아니라 순조로운 때에 떠나간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에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있다. 교훈입니다. 비유는 현실을 말해주지만 세부사항 모두가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풍류이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하신다. 묵상.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 마음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결실을 맺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과 변화가 필요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씨의 가치를 생각하라.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실물교훈 33.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틔우는 생명력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넘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해는 감정적 골을 파이게 하고 이 감정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엔 7년의 정복 전쟁이 마치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세움으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격분했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갈등은 전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먼저 요단 서편 지파는 여호수아의 겉면 속에 나타난 우려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막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중앙 실로에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중앙 성막에 와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신명기 12장 5절 6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이 너무나 비옥하고 목축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본토를 포기하고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단히 우려를 표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도 조르니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럼 동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이제 정복 사업을 마치고 책임도 다했으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중심지에서 멀고 성전과 말씀에서 멀었습니다. 이것은 유혹을 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조직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가르침들이 달라지기 쉽고 이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변절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방의 유혹을 받아 변질됨을 막고 교리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를 등한히 하면 문제가 생기고 신앙도 병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경우처럼 아간의 범죄는 민족 전체의 유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대패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 돌아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단을 쌓았구나. 벌써 신앙을 떠나다니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공멸하겠구나 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려와 불안감은 소문을 일으키고 이것은 추측, 또 성급한 판단을 하게 하므로 흥분과 격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소문만으로 단정짓고 격분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요단 동편 지파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일에 서편 지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정도 안 할까 봐 이방인 취급할까 봐 자네들이 혹시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돌 제단을 보고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한마디 상의나 설명도 없이 오해받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 갈등을 아주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화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처리를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했던 자들은 먼저 즉시 소통을 한 것입니다. 즉 진상조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갈등의 원인은 대화의 부족,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감정적인 공격을 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하면 해결될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눈덩이가 뭉친 것을 오래 두면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감정을 오래 두면 굳어져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도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가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일단 대화를 시도하고 직면에서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만 듣고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당사자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전화를 하지 말고 직접 대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억울하게 오해받은 자, 즉 요단 동편지파의 그 모범적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억울하고 섭섭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7년간 함께 생사고락하며 전쟁을 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정답을 들이대며 시시비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뇌과학으로도 보면 흥분하면 변연계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는 전두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흥분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거칠게 대응하거나 악을 악으로 대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전쟁으로 치닫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그들의 감정을 풀어줘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공감해주고 마음을 얻어야 말이 먹힙니다. 흥분한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보면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다윗의 감정을 풀어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요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 말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두 번이나 열어서 마음을 녹인 다음에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부좌선자 520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들어주면서 감정을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를 가지고 조용히 온유하게 그들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혹시나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까봐 그 증거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서 이단을 볼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여 당신들은 약속의 분깃이 없다고 말할까봐 우리도 같은 동족이요 신앙이란 증거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예의 있고 온유한 설명입니까? 이 대답으로 이 오해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끝날 뻔한 위기가 화해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자존심이 강한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의 위기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 부조화 선자 520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당신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권고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심리학의 원칙들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는 예수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하지 못한 품성의 기질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께 오는 사람, 그분을 믿고 그분을 그의 모본으로 삼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자리를 잡을 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빠질 수 있는 두려운 부패성의 심연이 자신의 악하고 죄된 생애 속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의 순결한 품성에 대한 일면,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완전의 일면을 포착합니다. 구속주의 품성에 밝은 옷으로 입혀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처소에 앉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해력에 있어서 빈틈이 없으시고 무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마음의 작용, 그분께서 형성하신 인간 대리자들의 활동적인 원칙들, 그것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는 대상들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들을 단련하는 모든 유혹 아래에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온갖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를 아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그 하나하나를 아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고찰할 것인가.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사상 가운데 그분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 마음 모든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아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사람을 저하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를 동정과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이는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진 인상들은 종교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며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순결한 종교는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감정과 애정에는 그리스도께서 섞이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매일의 봉사 가운데서 가장 세세한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처세운들을 따르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열렬하게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에게서 배우면서 주여 저에게 무엇을 명령 내리실 것이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선천적인 독단성과 자기 과신과 강한 고집은 어린아이같이 순복하고 유순한 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그분의 주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부가적인 빛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빛을 통해 혼란한 영혼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먹고 소화시키면 영혼의 생혈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행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처럼 보일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의 철학을 연구해 오면서 참된 경건의 과학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면 그대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레바논의 깨끗한 시냇물에서 돌이켜 평야의 더러워진 물, 즉 인간이 만들어낸 속임수를 마시려고 했는가?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능력은 생명의 떡으로서 만일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면 영생할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단지 맛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받는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활용함으로 품성 가운데에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고 이기심과 죄는 비워야 합니다. 그대가 마음에서 허영과 경박성을 비우는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 즉 그분의 성령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로부터 그대는 선한 것들, 즉 풍성한 사상의 보석들을 꺼내올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붙들 것입니다. 그대의 사상과 애정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릴 것이며 그대는 의의 태양이 그대에게 비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발해오셨습니다. 그분의 복된 성경에는 진리와 조화되는 교훈과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관한 완전한 규칙입니다. 지시들과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며 비록 일부 특별한 경우가 진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믿음의 완전한 체계와 실행의 올바른 노선에 필수적인 것은 계시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는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만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헛된 자부심이 가득했으며 구원을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경을 안내자로 택하고 그것을 권면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의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 1절.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악담.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손해가 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표방한다. 이 독자적인 노선은 그녀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가장 좋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과 가깝게 거래하다가 거래상으로 그들이 그를 세상 사람보다 덜 좋아하게 되면 그녀는 마음이 상하여 떠버리게 되고 예전에는 없었던 불만의 감정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세상은 이기적이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부유한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듯이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생산품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는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이기심을 줄이고 사심 없는 자선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F자매가 거래에서 이기심을 나타내었지만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자기가 당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떠버리므로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죄를 지었다. 혀는 제어하지 못할 지체이며 불의의 세계이며 지옥불과 같고 길들이지도 못하는 지체이다. F자매는 보복 정신이 있으며 자신의 상한 감정을 자신의 태도로 나타낸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떨어진 악감을 품고 있다. 우리가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악담함으로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떠벌림으로 우리는 분노와 모든 불친절한 기질을 폭발시키는 방종에 빠진다. 육신의 욕망은 채워진다. F자매여, 그대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못함으로 마음이 상심되어 슬프다면, 만일 그들이 실수하였다면 성경의 규칙을 따르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표정이나 몸가짐,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하라. 자신을 높이거나 그들의 잘못과 대조하여 자신의 선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주의하라. 주제넘음이나 경멸과 같은 가장 격이 먼 접근을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모든 노기를 피하라.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가 없고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 것이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러나 그대는 다가오는 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천사들의 시선이 그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귀한 열매가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정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그대의 노력이 결실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 일이 잘 되거든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그대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단계를 따르기 전에 그대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한 사실에 대해 자신을 변호했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합니다. 무엇이 그대에게 부담을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는 그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형제나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담을 덜어버릴 어떤 방법을 발견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형제의 잘못을 말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대는 그 형제의 죄를 남들에게 말하는 죄를 통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위로하다니 죄를 짓는 이것이 안락을 누리는 바른 길인가? 잘못을 덮으려는 그대의 노력이 헛될 수도 있다. 그들이 그대의 선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다. 그들은 죄를 깨닫기보다는 분노할 수 있다. 그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시작한 악한 길을 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한 나 동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